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그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해서 12월 연말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렇게 좋은 시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크리스마스도 저나 여러분들이 느끼듯이 어떤 상업적인 색깔을 입은 지 오래이고 교회나 혹은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열심히 애를 써야 마음을 먹어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연말을 지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처럼 갑자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새해가 두려운지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 저희 교회 식구들은 여러분들이 아웃오브타운이어서 아마 이 멘트는 다음 주에도 또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9번째로 사실 2019년은 저희 교회는 누가복음과 거의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가복음은 당분간 오늘로서 멈추게 되고 이제 새해부터는 좀 다른 시리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22절에 보니까는 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럽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사실은 그 이 이야기는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35절을 읽었지만 22절부터 시작하고 있죠. 22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중간에 4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아직 모르겠다는 그러한 표정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를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신들 이외에 제자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 비유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주님, 아직 저는 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제가 설교문에도 썼지만 캘리포니아의 성인이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캘리포니아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아동 유괴에 대한 Amber Alert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 예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런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그렇죠?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주일에는 지금 모두가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셨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입고 계시는 분 없으시죠? 집에 복장과 지금 복장이 같으신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누구나 좀 옷을 편하게 입잖아요. 뭐 추리닝도 입고 좀 낡기도 했지만은 내 몸에 딱 맞는 그러한 그냥 내 피부와 같은 그런 티셔츠도 입고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하고 그러한 편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옷을 입고 지금 나와 계신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제가 베이징에 와서 처음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는 바로 그 워싱턴 DC 쪽에 있었으니까 워싱턴 DC 쪽엔 잘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베이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양복을 입고 칼 트레인을 타는데 양복에 바지 밑단을 고무줄로 묶었더라고요. 네, 그거 아시죠? 이렇게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도 밑단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양복 입었는데 밑에는 고무줄로 묶고 탄다. 네.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전거를 칼트레인에서 내려서 다시 자전거를 타면은 자전거에 바지 밑단이 걸리거나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무줄을 묶고 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누구 눈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타는 사람들을 보고 참 희한하다라는 참 재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든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어느 문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많은 문화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뭐 옷 밑자락이나 옷의 다른 부분들이 너풀거리고 그러지 않도록 띠를 매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그러한 것이 오늘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가 되겠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해야 하는데 탈출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출애굽할 준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언자로서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전해라. 저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아마 여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치 오늘 베이 지역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베이 지역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지진이 나면은 가장 중요한 문서라든가 여권 같은 것들 허둥대지 말고 챙겨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진 대비 경고 같은 것이 아닐까.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준비해라.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냥 풀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그렇죠?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소명을 오늘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 스튜어십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맨 사람에 대한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6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은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허리에 띠를 띈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죠. 서번트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허리에 띠를 맨 사람입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가고 없는 거죠.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고 없는 걸 집에 없는 겁니다. 그 저희 아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로 와 있는데 저희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30대 젊은 사장입니다. 20대 초중반 그때 자기가 창업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맥스인데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first name이 맥스예요. 네. 맥스가 이 설교 듣지 않겠죠. 네. 자기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친구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사장님인데 막 디테일한 것까지 다 따진대요. 그래서 좀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저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아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이 시간에 있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하면은 목소리가 좀 편안하다 싶으면은 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은 맥스가 가족 휴가를 갔다. 아니면 맥스가 골프 여행을 가서 이번 주는 좀 널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좀 널널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허리에 맨띠를 좀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 회사의 뭐 매니저나 상사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예. 그 사람 앞에서는 허리띠 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Servant, employee.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가 언제 끝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 이제쯤이면 혼인잔치가 끝났겠지. 이제쯤이면은 주인이 돌아오겠지라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웨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그 서번트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They are looking forward 하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언제 올까?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죠. Looking forward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주인이 혼인잔치가 끝났으니 언제 이 정도쯤이면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죠. 수동적인 기다림이지만 주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어떤 기다림이죠.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아직 끝나지 않은 휴가에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사장 혹은 매니저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직원이 있을까? 사장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고대하는 직원이 있을까? 예, looking forward.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종은요,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이 종은 오히려 바로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 my Lord. 그렇죠? 나의 이 주인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혼인잔치가, 예, 여기서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가 다 끝나지 않은데 갑자기 돌아오는 주인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정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요령 피우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종.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절과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너희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돌아오시는 주인을 허리에 띠를 띠고 맞이하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튜어십,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신실함이라면은 그것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신실함일까? 네, faithfulness. 그 신실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은 과연 어떤 종류일까? 저는 42절과 43절이 그 신실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42절, 4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이겠느냐. 그렇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이겠느냐. 오늘 비유에 비추어 보자면 누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죠. 주인이 그에게 누가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라고 42절에 말한 다음에 42절에 주인이 그에게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주인이 지목하고 있는 바로 그 청지기는 집안에 있는 여러 종들 가운데에서도 오랜 경험과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주인 대신에 그 집안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역량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죠. 그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없었지만은 2주 전에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같은 컨텍스트에서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뭐 재물적으로도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 어디에 놔도 비교해도 빚이지 않을 만큼 많이 가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바로 여러분들, 예, 바로 여러분들은 평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사나 뭐 머리나 역량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각각 주신 은사와 역량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above average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우리 교인들 많은 여러분들이 본문의 청지기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예. 각자 한 사람 보면 청지기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여러분들이 청지기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스튜어드인 건 맞는데,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실하고 슬기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겁니다. 43절에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청지기가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신실하고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요? 주인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게 보면 너희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 자신의 은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예.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다라고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Wi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Will be rewarded. 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저 일한 만큼 신실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동적인 공식, 저 미래적인 공식을 생각을 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그 종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복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설교, 저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는 그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 복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히브리어에서는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형 복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 이 사람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베푸셔서 이 사람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미래형 복입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쉐르라는 단어는 바로 현재의 행복을 뜻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 그 히브리어 아쉐르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예,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신실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종들은 will be blessed, 미래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Those servants will be blessed. 그게 아니라 blessed servant라는 거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blessed servant, 마카리오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썰번트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blessed life, blessed servant, 그것이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고 복을 받은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는 것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 너희가 참 복받은 인생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랍비이지만은 안식이라는 책으로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큰 영향을 준 아브라함 요수아 해셜이라는 사람이 이런 랍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바로 영성 생활을 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거룩한 순간을 마주 대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모으고, 그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부자가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내 재산을, 내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많이 모으고 축적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거룩한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순간, 구원받은 순간을 우리가 거룩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구비구비해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인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가장 생각하고 묵상하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샬롬을 바라보고 그 샬롬을, 평화를 퍼뜨리고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샬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나누는 사랑입니다. 13세기에 이태리의 신학자였던 파두아의 앤서니는 자신이 가르치던 매 신학 수업을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업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영성, 성경 공부, 예배,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샬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샬롬, 사랑을 나눌 때 이미 그것이 복을 받은 존재다, 우리의 존재감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장면은 37절의 뒷부분입니다.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본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그들은 종이죠. 종을 식탁에 앉히고 누가 시중듭니까? 주인이 시중드는 거죠. 저 종이 할 일을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종이 앉아 있는 거죠. 사실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죠. 종은 비스듬히 누워 있고 저 주인이 종을 썰바는 시중을 드는 이도 시중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몸소 낮은 자가 되시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 오늘 본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맞춰서 종이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없어요. 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들이 주인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음식도 준비해 놔야지? 그런 흔적이 오늘 비유 가운데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종들이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온 주인이 종들을 시중을 드는데 무엇으로 시중을 듭니까? 종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종들을 대접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자기가 가져온 곳으로 시중을 드는 거죠. 뭐 비유를 굳이 상상하자면 혼인잔치에서 가져온 곳으로 시중을 든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곳, 주인 대신 자신이 가져온 곳으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된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섬겨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았던, 허리에 띠를 메고 살았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분의 잔치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분이 주실 것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19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지막 2019년의 성찬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허리를 띠고 신실하게 살기를 당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재의 소망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두렵거나 외롭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기쁨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의 씨앗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냥 단순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